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50면 어간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부터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19장에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겪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 그리고 19장까지 흘러오게 된 일의 정황들을 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어떤 전기가 되었던 때죠. 그 전과는 달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로 이제 아주 명백히 뜻을 비추었던 때여서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그 북왕국의 형편은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자기들 방식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려고 한 죄였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 이제 아합 때부터 시작된 바알 신앙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겠다고 이제 했던 때죠. 그러니까 18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표현은 그저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땅에서 일소하고자 한 그러니까 싹 없애버리려고 했던 시도를 이제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이죠. 갈멜산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 바알 제단이 여기저기 있는 바알 신앙의 본거지에서 어떤 중대한 대결이 펼쳐졌죠.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850대 1의 대결을 합니다. 무엇을 위한 대결이었는가? 18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 앞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제 이 대결의 이유를 댑니다. 자, 이제 제단 두 개를 쌓고 각자 섬기는 신에게 빌어서 불이 내려오는 쪽이 진짜 신임을 확인하도록 하자라고 했죠. 결과는 하나님 쪽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39절에 가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갈멜산 대결의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어보면 이후에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다가 백성들과 함께 다 죽이는 장면으로 이 대결이 마무리되죠. 이런 일 후에 있었던 일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을 보면 갈멜산 사건 후에 생겨난 결과, 후폭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힘의 중심이, 권력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내가 죽인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한 것과 같은 일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게 사신을 보내 통제하는 일이죠. 이제 이것을 보면 지금 18장의 일을 겪었지만 이세벨은 전혀 여유를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째째하게 그 나보다 힘이 센 것 같은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행하고 있죠.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다 결정한다 하는 그 태도를 전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갈멜산 사건이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생겨났지만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도 있는 것 같지 않죠. 굳이 변화를 찾아보자면 그 일로 그 어렵게 된 것은 선지자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지자 행동이 나오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선지자에게만 있었던 것 같고 선지자에게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겼던 것 같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왜 굳이 이렇게 도망까지 가야 됐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그가 이제까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돌아보면 이렇게 도망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능력자라면 도망할 필요가 없었겠죠. 누가 해치러 와도 능히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자기 속에 어떤 능력을 품고 원하는 대로 꺼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 때에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아무 힘도 없는 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도망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에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유다까지 도망을 하죠. 그런데 유다 중에서도 남쪽 지방인 브엘세바까지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피신을 하는 것은 다만 살고 싶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어 나오는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4절에 보면 선지자의 행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자기를 따르고 있던 시종도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는 말을 하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들을 보면 지금 선지자는 이제까지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 수고를 해왔지만 자신의 수고에서 어떤 의의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봤지만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그 마음이 이 기도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고했지만 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거라곤 저만 더 궁지에 몰린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비추어 기도 내용을 다시 좀 바꿔보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끝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5절에 보면 그가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기진한 상태로 기도하고 잠이 든 것 같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기도는 죽여달라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죽이려고 하시는 뜻 말고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행동이 이렇게 나와 있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하고 있죠. 천사가 어루만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광야에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그를 깨우는데 일어나 보니까 따뜻한 떡과 물이 한 병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것을 보면 따뜻한 떡과 물 한 병은 하나도 거기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자, 어떤 어조였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위협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죠.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것을 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잠이 듭니다. 천사가 방문한 일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안도를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 일로 피로했던 선지자는 다시 잠이 들어버리죠. 그런데 천사가 다시 또 방문을 합니다. 자고 있는데 다시 와서 또 똑같이 어루만지며 먹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방문하는지 이유를 여기 얘기합니다. 7절에서처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에는 천사가 굳이 엘리야를 방문한 이유에는 방문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체 이렇게 지쳐서 이제 다 원하는 것 하나도 없고 이제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기진한 선지자와 하나님은 무슨 용건이 있으시길래 그를 먹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인가 묻게 되죠. 이어진 8절에 보면 다시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음식을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죠. 여기 표현된 것처럼 아마도 그 호렙산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40주 40야를 걸릴 만큼 긴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긴 시간이 든 것을 보면 아마도 광야의 여러 장소들을 지나쳐서 호렙산에 이른 것 같죠. 자, 호렙산에 광야를 거쳐 이른 것은 이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예전 행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그 엘리야가 조상들의 길을 여기저기 그 자취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것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렙산에 구절을 보면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엘리야를 만나시죠. 자, 호렙산에서 그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예는 그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죠. 자, 모세 때에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오래 같이 있었는데 한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다가 황망히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배역을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라 라고 하셔서 급히 그 십계명 돌판해 가지고 내려왔던 기록이 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제 몇 번을 다시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하나님과 모세가 나눴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벌하겠다, 이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제 진노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받아주시기를 계속 기도했던 것이 이제 모세의 노력이었고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호렙산에서의 그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이것인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좀 그 의외로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죽겠다는 사람 살려놓고 여행까지 하게 하신 당사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도착하고 났더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게 무슨 질문일까 싶은데 이것은 그저 너 여기 왜 와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공식적인 안건을 다루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실마리를 찾게 하는 것이 10절의 이제 엘리야의 답이죠. 엘리야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 답이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14절과 똑같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뭔가 대답을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한 답이라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답은 생각나는 대로 무언가 그 즉흥적으로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하나님 앞에 그 온 용건으로 갖고 있었던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답을 볼 때 감정적인 토로로서 읽을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보고 내용이라고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이제부터 나올 대화는 이제 공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용건은 이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그 10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말에 어떤 느낌이 묻어나는지 한번 다시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보고 내용을 보기 전에 선지자의 감정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떤 냉정한 보고라기보다는 선지자의 삶이 담겨있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이 전부 담겨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 내용에 선지자의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도 알아보셨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도 알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의 질문과 답이 그 엘리야의 답이 그 19장에 두 번 반복되어 있죠. 그것이 9절과 10절이었고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주어지는 답이 그 엘리야의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 엘리야의 삶이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감정이 들어있는 답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 말에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겪은 엘리야의 소회가 담겨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의 감정을 담아서 그 10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달리 그 표현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저 선지자가 되어 여러 험한 꼴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어두운 시절을 하나님을 믿기만 해도 다 죽이는 이 시절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열심을 지닌 자들도 다 죽어버렸고 이제는 하나 남은 저마저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토로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인상적인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넌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단 말이냐? 내가 바라는 그 변화,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냐? 그리고 보여주시죠.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는 또 큰 지진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는 불이 붙죠. 자,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너는 생각했단 말이냐?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힘을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변화, 너와 내가 바라는 변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냐 라고 답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그 엘리야에게, 자, 제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심정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 후에 다시금 엘리야를 세워서 이제 보고를 하게 하시는 것이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굴 어귀에 서서 서 있는데 이제 소리가 들려오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똑같이 답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나에게 고하여라. 자,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하여 내가 보고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죠. 자, 엘리야의 답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자, 주의 제단을 허물었다니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저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태를 그대로 놔두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적절한 적법한 조치를 주께서 취해 주셔야 맞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 14절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의 말은 그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힘이 들어서 저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 한 명도 남겨두려고 하지 않는 이 나라는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한 답이 15절부터 나와 있는 답이죠.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듯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있는 오래된 숙적인 아람의 왕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도 왕을 바꾸어서 아합 왕가를 끊을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뒤를 이어 엘리사를 세워 그의 일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지금 그 엘리야가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고 완전히 등을 졌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에 대해 하나님의 답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스라엘은 이 상태 그대로 갈 수는 없는 법이다. 이제 내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법을 내가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고소, 내가 지금 여기 와 하는 그 기소를 내가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엘리야가 검사가 되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며 아무런 영향도 받고 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먼 곳 호렙산, 언약의 산, 하나님의 산 위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 참으로 엄중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이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에서만 그치진 않습니다. 그것이 18절의 내용이죠.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17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내가 7천명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7천명이란 어떤 수일까요? 자, 일곱이 완전수인 것을 기억해 보면, 그리고 천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인 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 충분한 숫자를 이스라엘에게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여전히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언약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의 악행을 벌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나는 그렇게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6절에서 말씀하신 엘리사를 내 다음에 세워라,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도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17절까지였다면 이스라엘이 벌을 받도록 칼춤을 출 선지자를 세운 것처럼 보이죠. 겨우 피해 나간 사람들도 다 죽이게 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될 역할을 엘리사가 받고 있는 것 같지만 18절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를 세울 때에 이스라엘에게 벌만 주는 것으로 일을 끝내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의 기적들을 살펴보면 엘리사는 17절에 나와 있듯 죽이는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그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의 어려운 때마다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맡게 되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만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살펴본 이와 같은 일들을 모세 때와 비교해 볼 수 있죠.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이대로 둘 수 없다,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청했었죠. 근데 이제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참으로 어두운 시기를 살아간 엘리야가 다시금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야기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백성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심판하여 없애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치 예전에 모세가 맡았던 것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들을 그대로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는 참으로 친구처럼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편이 화를 내고 한편이 그것을 다독이는 것처럼 또 때로는 그 역할이 반대로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독이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굳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불러들이신 것은 언약에 의해 세워진 나라인 이스라엘을 언약 앞에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나라입니다. 언약 앞에 있을 때에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언약에 따라 심판받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과 죽음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할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바로 그 일의 증인으로 엘리야를 지금 그 호렙산에 소환하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애쓰고 노력한 것, 수고한 것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 너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도 이렇게 멸망하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엘리야에게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지금 텅 빈 것 같은 선지자에게 주어질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일신의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은혜의 대상으로 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위로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 19장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하시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중에 엘리야 이후에 남겨질 7,000명에게도 해당할 방식이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장소 호렙산에 엘리야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해 언약적인 기소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였다면 또 하나는 한편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참된 위로를 주려고 하시는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굳이 나누자면 그에게는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 두 가지로 하나님과 만나야 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측면이 주로 떠오르십니까? 우리에게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주로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특별히 내가 아니면 안 될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신앙은 보통 개인적인 문제처럼 여겨지겠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 혼자만 내 사이에서, 둘만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공동체가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듯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 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선지자 엘리야, 그는 특별히 부름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그 전형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7,000명의 구체적인 한 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들로 사는 우리들 모두 그와 같은 책무를 맡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실 만한 7천명이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런 역할을 지니고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역할 가운데서 갖게 되는 개인적인 소회와 심정도 있겠죠. 자,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언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될까요?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더 못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둘러보아도, 주위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섬겨지지 않고 있어서 몹시 마음이 아프고 신음하고 있고 죽을 것 같이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런 심정이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데 어찌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곳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고 애쓰고 그리고 이제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죠. 내가 내 수고를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하여 애써온 것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란 내가 잘될 것이고 이제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내 여생이 평안할 것이다 같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 탄식과 신음 내가 듣고 내가 이 땅에 내 이름을 여전히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여전히 여호와의 은혜가 비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엘리야는 위로를 얻고 다시금 길을 돌이켜 광야를 거쳐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은 무엇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무엇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두운 때라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이 시대를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영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를 주 앞에 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였으나 낙심하여 주 앞에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펴보시고 주의 뜻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심령이 필요하다면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일이 필요하다면 주여 우리도 남은 7천명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주를 향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고 주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것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